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울림이 좀 많은데 한번 조정 좀 해주십시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그 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다면은 그 사건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흔들릴 때에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죠. 풍랑이 있는 중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바라보고 있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길을 찾기 위해서 높은 바위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길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살펴보죠. 그러면 그래도 길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나침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투기 비행사는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럼 본문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다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얼마나 힘을 주는 그림인지 모릅니다.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죠.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큰 놀, 이것은 지진이나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부들조차도 무서워하는 그러한 큰 놀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면에서 이 풍랑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경험자들이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황하면서 소리질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여기 말로, 대구 말로 우짜면 존노, 죽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은 끝장이다. 죽는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큰일 났다. 우짜면 존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이죠. 풍랑 중에 주무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다의 전문가들도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조차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신앙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만 좀 해라 그러겠죠. 그만 좀 하고 제발 나 좀 깨우지 말라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죽으니까 나 깨우지 말고 그만 좀 소리 질러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 중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소리 지를 그때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내일이면 참수를 당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전날 참수를 당했죠.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오늘 베드로는 막 흔들어 깨워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꾸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파도가 몰아치면 성도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사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는 믿음이 어떤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평소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죠. 그제서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평소에는 고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멋진 말도 하고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지면 내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을 해야 되고 직면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는지 문제가 여러 번 터진 정도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갈 수가 있죠. 문제 앞에 직면해보지 않고 피해만 다니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성숙이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이런 풍랑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것이 더 문제죠. 나 자신이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속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큰 인생의 풍랑 앞에 선 사람은요, 그 속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랑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정호선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한 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금요 강단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제가 어제 처음 얼굴을 뵈었을 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죽음을 초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모든 대화를 죽음을 전제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뜻이죠. 변화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변화가 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풍랑 앞에 서서 집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 하면은 자신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전도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또 어떤 분에게는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영원한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참 천사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 인격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경주에 지금 오늘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장례를 갔다 온다고 서울로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꼈습니다만은 3.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들리죠. 경주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하고 땅값도 막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지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풍랑이 있는 이 배, 이 배는 누구를 위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그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풍랑을 허용을 하신 거죠. 그 암이라고 하는 그것을 왜 허용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진, 땅을 흔들면서 죽음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들, 누구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될 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허락하시고 풍랑을 허락하시고 재난들을 허락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가 탄로가 나는 때가 바로 문제가 우리 앞에 터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늘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이 다 좋은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 부딪혀 보아야 그래야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인데 풍랑이 일 수가 있을까? 풍랑이 일 수가 있죠.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고 실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냥 이론적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전용이다. 너희들이 가시게 될 믿음은 풍랑이는 이 바다도 이겨낼 수 있는 실전용이다. 그냥 성경책 속에만 가둬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엄청난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더 험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숨모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누워서 숨모시고 계신다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안하게 누워서 숨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은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막 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예수님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냥 예수님만 잘 보고만 계셔도 그 속에 답이 나옵니다. 자꾸만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자꾸만 여기저기 도움 구하려고 다니지 말고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전문가들도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입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풍랑이 있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잠잠히 계신다면은 나도 잠잠히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불평도 하지 말고 죽겠다고 그러지도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풍랑이 몰려올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내려놓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죠. 근데 그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도 좀 누워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잘못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파산할 것 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풍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주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만 잠잠히 그 속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원망스럽죠.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은 평화롭습니다. 몰아치는 풍랑과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풍랑 중에 주무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요동할 때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를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죽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동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세상은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 일어나셨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데 왜 안 일어나시고 주무셨겠습니까? 포기하신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실 풍랑으로 인해서 일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을 깨신 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많았다면 그냥 그대로 두었을 겁니다. 일어나셔서 첫 번째 그 일성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만 많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상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을 붙들어내라는 것이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은 이 배는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풍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이런 배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파도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죠.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풍랑이 문제라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풍랑을 꾸짖고 풍랑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풍랑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다 그 배가 맞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은 늘 요동치면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 바라보면 되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나를 그냥 그대로 내팽겨 그렇게 내치지는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풍랑 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풍랑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분인지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항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요동하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흔들립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손만 내밀면 이곳에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광풍도 우리를 뒤엎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광풍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도 주무셨듯이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게 계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주무신다고, 무력하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의도가 있는 침묵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라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너희들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믿음을 가지라고 의도가 있는 침묵이죠. 그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풍랑을 주목하는지 하나님을 주목하는지 연단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가, 풍랑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은 때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 바라보는 그것을,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꿈을 꾸시면서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죠. 다른 데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그 속에서부터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결국에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